요서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옥누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보리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이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 지역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을 어찌 보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지역들을 일곱 개의 지파가 땅을 나눠서 분배받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쭉 살펴보면 분배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여리고 같이 분배는 받았지만 다시 성읍을 세울 수 없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여러 성읍들처럼 분배는 받았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야 되는, 받기는 했지만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분배받았었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일부를 다시 분배받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분배받은 지역들을 놓고 보면 부엘사바 밑쪽에 있는 그 네게부 지역, 사막지역을 주로 많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지파는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황무지를 주로 이제 분배받은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베냐민지파나 시므온지파 분배 내용을 놓고 보면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도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것보다 더 북쪽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의 일부를 분배받은 거예요. 다만 이들이 분배받은 지역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북쪽에서도 중앙에 있는 그냥 자그마한 지역을, 섬처럼 들어가 있는 작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어서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하면서 10절부터 14절은 경계선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은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까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스불론 지파 이제 경계선이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 있을 텐데 남쪽의 맨 가운데에 있는 스불론 경계선은 남쪽 중에 가운데에 있는 성읍입니다. 사리시라고 하는 성읍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요셉 지파와 맞닿아 있겠죠. 사리시 기준인데 11절에 보면 사리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남쪽 경계선 중에 중앙이 사리시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면 마랄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베셋이 나오고 용암 앞 시내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서쪽이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용암 앞 시내, 여기가 어디냐면 남쪽 경계선 중에 서쪽 끝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다시 사릿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제가 시작해요. 12절에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 여기까지 오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다브랏이 이제 남쪽 경계선 중에서도 동쪽 끝이 되는 거죠. 다브랏까지 오면 다시 거기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야비아로 올라가고 13절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 엣가신, 네이까지 연결된 림몬 거기까지 나아가서 14절 거기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한나돗이라는 곳에 이르고 여기선 다시 왼쪽으로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지도를 그려놓고 하면 간단한데 그래서 이 경계선을 놓고 보면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을 이렇게 네모나타고 치면 밑에 남쪽의 중앙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선이 어딘지 오른쪽으로 경계선이 어딘지 그럼 오른쪽 경계선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경계선이 어딘지 다시 북쪽 중앙의 경계선이 어딘지 이런 순서로 이 경계선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보다 북쪽 지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선읍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19장 15절에 보면 다섯 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받은 성읍을 다섯 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갓닷 이렇게 돼 있는데 갓닷은 여기만 나옵니다. 한 번도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딘지도 잘 몰라요. 두 번째는 나할랄 이렇게 돼 있죠. 나할랄은 스불론 지파가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네 개를 분배를 다시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시므론이라고 하는 성읍인데 시므론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에 여리고 아이성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 정복, 북방 정복이 있었죠. 북방 정복을 할 때에 북쪽 지역을 정복할 때에 북쪽에 있던 여러 성읍들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동맹을 형성했던 여러 성읍들 중에 하나가 지금 등장하는 시므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초창기에 정복했던 지역인 거죠. 이 시므론이 이 스불론 지파에 속했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달라. 여기도 이 성읍도 이 본문에만 한 번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남쪽 부분에 남쪽 지역에 있는데 지금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이름만 똑같을 뿐이고 북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유명한 것이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보면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 다음번 사사 그 다음번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베들레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입산과 관련된 기록은 한 두세 절밖에 없어서 좀 안 좋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입산이 7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사사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는데 그 입산이라고 한 사사가 북쪽 지역에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쪽에 있는 그런 베들레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들이 등장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1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15절에 스불론이 받은 성읍이 모두 몇 개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다섯 개만 나왔다고요. 근데 정리하면서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12개의 성읍과 마을들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왜 안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는 맞춰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성읍 이름이 12개가 나오고 12성읍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섯 개만 나왔잖아요. 근데 12성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결국 해석 방법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스불론이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성읍은 12개였다. 이거죠. 12개를 분배받았는데 실제로 차지한 건 5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뭉기적거리고 게으름을 부려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재촉을 하죠. 빨리 가서 땅을 그림 그리고 갖고 와서 제비 뽑아서 나눠줄게.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12개 성읍을 분배받는 곳으로 뽑았다고요. 그러면 그 12개를 다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 12개를 다 차지하지를 못해서 5개만 가졌다. 5개만. 그래서 이름이 5개만 나온 거죠. 이게 뭐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가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서 12개의 문제집을 사줬어요? 몇 개를 풀었을까요? 5개만 푼 겁니다. 7개는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불론 지파가 그나마 이 12개 받은 것 중에 5개만 가져가고 7개는 이름도 안 나와요.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가보지도 않아서 이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5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이 5개의 성읍은 그러면 좀 땅이라도 넓거나 풍요로운 곳이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분배받던 성읍들을 자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면 앞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는 26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한 17개나 18개쯤 받았습니다.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근데 지금은 12개만 받았는데 그 중에 5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파들이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 숫자가 자꾸 줄어요. 제일 처음에 갈렙이 분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분배받는데 유다지파는 120개 가까운 성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베냐미지파는 30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지파는 20개도 안 되고 지금은 12개도 안 되는데 그나마 5개만 나오는 자꾸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불론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지 기록이 쭉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 본문 읽으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첫 번째는 스불론 지파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나마 작은 땅만 분배받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진취적으로 땅을 더 정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동쪽, 서쪽이 다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중앙에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나라에서 충청북도가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죠. 충청북도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가운데 탁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앞으로 복을 받아도 더 복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방이 막혀있되 땅이라도 넓은가? 넓지도 않아요. 그냥 가장 작은.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땅을 받은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몇몇 지파 두세 곳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좋지 않은 땅을 가장 적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이 받은 땅이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려지고 평가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명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건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너희 사망에 앉은 어둠의 땅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받은 땅이 어떤 곳이냐면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쓸모없는 땅 그리고 어둠에 속한 땅이에요. 물론 이 스불론 지역에 과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농사짓기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어둠의 땅이라고 부를 때는 기준이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운가 먼가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거나 예배드리기 너무 먼 곳입니다. 별로 좋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야기할 때에 서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서 서울에 와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스불론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사들을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어땠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스불론 지역이 익숙한 이유는 로마 시대쯤 되어서 로마 시대 때 야, 거기도 좀 개간해서 사람들 살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억지로 스불론 지역 갈릴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함경도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을 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 가서 땅 개간하고 살라고 했던 거기가 스불론 지역인 거예요. 이런 곳들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천년 가까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도대체 이 땅을 가서 찾아보고 그림 그려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갔을까? 지금 분배를 받을 때 너무 게으름부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왔잖아요.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21명이 가서 땅을 찾아보고 그림 그려오고 그러면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줄게 했는데 고작 가서 이런 곳을 쳐다보고 온 거예요. 이런 곳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탐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것일까? 하나님이 가서 보고 와라 했을 때 좀 괜찮은 곳, 넓은 곳, 진취적인 곳을 보고 오면 좋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불롱이 분배받은 곳을 놓고 보면 참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불론이 분배받은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어두컴컴한 분위기죠. 그러나 스불론이 분배받은 지역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스불론을 쉽게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이곤 한데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 스불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보면 스불론이 어디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이름 안에는 나사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여러 지역들, 갈릴리 지역들이 스불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제일 암흑같은 땅.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에 납달리 스불론에 앉은 사람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적고 가장 믿음 없이 행동해서 가장 안 좋은 땅을 분배받은 이 스불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왕이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땅을 받고 그러다가 주님도 믿고 주님이 사역하시는 은혜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참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때의 기왕이면 스불론 같은 모습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좋은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사방이 뚫려있고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스불론 땅을 분배받은 지경이 되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가장 귀한 더 좋은 선물을 베푸신다는 그런 소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 스불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또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혹여 우리가 좋지 못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랜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여러 지역들을 분배받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스불론 지파가 좋지 못한 땅을 분배받았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믿음 없음 때문이기는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또 오랜 역사 이후에 주님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불론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스불론과는 다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을 품게 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우리가 비록 가난에 있으나 스불론 같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